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 첫회, 그러니까 새해 첫 강의인데, 지난 강의는 예기치 않은 녹음 사고로, 이번 좀 늦게 첫 강의가 됐는데, 이제, 강의 들어가기 앞서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새해가 왔으니까 새해 계획을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나 뭐 TV 보면 하게 되는데, 계획이 그냥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인터넷 만화 같은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 오늘 새해 계획이다 해서, 금연하기, 술안 먹기, 다이어트 하기, 여자친구 만들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2007년 계획 딱 붙였는데, 이게 풀이 덜 말라가지고, 2007년 계획이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 밑에 2006년 계획이 드러나는데, 금연하기, 술안 먹기, 다이어트 하기, 여자친구 만들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풀이 다시 같이 떨어져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2005년도 계획도 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해 계획을 짜면은, 잘안 짜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같이 계획이 너무 힘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전하기, 술안 먹기, 다이어트 하기, 여자친구 만들기. 아, 그런 좀 불가능한 계획 말고,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일단 자기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그 바라는 일을 설정하고 그 바라는 일을 구체적인 목표로서 언어로 다시 기술해 봅니다. 그것을 장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라는 일이라면은 장기 계획은 나는 10년 뒤에 자유롭게 외국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외국 원서를 읽고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또쓸수 있고 뉴스를 듣거나 강의를 MP3를 들을 때 자유롭게 듣고 싶다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게 장기 계획이겠죠. 그럼 중기 계획은 뭐 1년이나 2년 정도. 그래서 새해 계획은 중기 계획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단기 계획. 단기 계획은, 한 3개월 단위, 길면 한 5개월 단위, 이렇게 단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계획들이 모여서 중기 계획이 되고, 중기 계획이 모여서 장기 계획이 될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어 학습 같은 경우에 중기 계획으로는, 뭐, 외국어 능력 시험을 친다면, 시험 점수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는, 시험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서 계획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는 중기 계획으로 내가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런 책을 봐야 된다는데 이책몇 권을 보겠다. 이게 중기 계획이 되겠죠. 그럼 단기 계획은 그책몇 권을 한 권씩의 단위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 중기, 단기가 있고 이 계획에는 기한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붙이면은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계획을 매일의 목표로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계획이 뭐 2개월 이내에 이 뉴스 테이프가 있고 뉴스 대본이 있는 이 영어 학습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매일의 목표는 하루에 테이프를 한 개를 한번 듣는다. 든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본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 매일의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희망 사항을 적지 말고 그 희망 사항의 딱 3분의 1을 목표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희망 사항은 심한 사람은 그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의 3배 또는 이제 아닌 사람은 한 2배 정도를 적는데. 그래서 자기가 희망사항의 3분의 1로 계획을 잡고, 그 뒤의 어떤 성취는 옵션으로서, 설정해 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매일매일의 계획은 가장 최소한의 것, 그리고 그 최소한의 것은 희망사항의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3분의 1로 줄인 것을 최소한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몇 시간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죠. 자신이 책을 한 시간이면 10페이지를 읽는다. 그래서 내가 책 읽는데 2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20페이지다.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집중해서 한 시간 10페이지를 볼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삶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계획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계획표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이상의 수치는 옵션, 자신에게 보상을 줄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성취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의 경우에 한 가지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든 것은 이제 외국어 학습의 경우를 들었고, 이 장기, 중기, 단기, 매일의 목표,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외국어 학습이죠. 이 외국어 학습이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것이 별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이고, 또한 그 방법도 선 학습자들이 많아서 잘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에 일단 우리는 시민교육센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시민교육센터 강의는 한 강의가 일주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주일 분량, 물론 강의 자체는 2시간이면 다 듣는데, 이와 관련해서 2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가 된 책을 읽고 그 단락을 나눈 것에다가 옆에 자기 필기구로 적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백의 미를 살린 교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에 자기 정리를 하고, 이 교환 파일 분량이 모이면은 잘 모아놨다가 스테이플러를 빼고 스프링 재분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에다 자기 정리를 하면은 따로 이제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노트에 따로 적을 필요 없고 교환으로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장기, 중기, 단기, 매일의 목표 기한이라는 이런 체계가 외국어 학습의 경우 가장 잘 적용되고 다른 공부의 경우에도 적용되겠죠. 또한 인간관계의 경우에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내가 이번에는 친구 새 계획의 뭐 장기 계획으로 나는 친구, 믿을 만한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장기적으로 구체화하고, 중기, 단기, 이렇게 해서, 매일의, 단기 계획으로는, 뭐, 친구 몇 명에게, 편지를, 몇번 쓰겠다. 그리고 책 선물을 몇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할 일을, 적어둔 채로,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인간관계의 경우에도 훨씬 돈독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친구 관계가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좀 교양 있게 편지도 쓰고 책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제가 출판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선물 같은 것도 꼭막 술을 쏜다 이런 식으로만 되는 것보다는 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연인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도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장기 계획은, 매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겠다. 중기 계획은 그 연인 누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겠다. 단기 계획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매일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뭐 자신이 연인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나열해보고 그 장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매일매일의 방안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배가 너무 나왔다 그러면은 걷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일단 자기 생활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 주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보통 이제 친한 사람들은 다 볼장 다 봤죠. 만약에 친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한 사람이랑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으면 연인이 될 사람이 아닌 거죠. 뭐 물론 주위 사람 중에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기 계획은 충족이 된 거죠. 중기 계획으로 나가면 되고 좋아하는 사람조차 없으면은 좀 생활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회를 늘려야 되는데 뭐할수 있는 일로는 각종 취미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갈 수도 있고 일단 외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학생이라면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년 올해 연말에도 솔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외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출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각각의 목표들은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분야별 계획을 우리가 목표로서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삶을 이런 목표로서 구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과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직업 생활과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리고 친구, 연인, 사회적 활동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랑 사회적 활동이 뭐 공부하는 거죠. 인문사회가 공부하고 대한제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제 취미이자 사회적 활동인데 사람들마다 이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늘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찰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없는 소리 할 때도 말했듯이 반추 없이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 삶이 아무리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성숙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승덕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을 썼죠. 근데 그 책에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일단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고승덕 변호사는 T1, T2 방식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이 T1, T2 방식이 뭐냐면은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처럼 보일 때한 가지는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고 다른 한 가지는 이후에도 할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매우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청소년들한테 권장하고 있는데 그 책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보죠. 20대 초반 사람들도 보고 나름 베스트셀러인데 과연 이 방식이 논리에 맞는 방식인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T1, T2 방식을 그 고승덕 변호사가 자기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그 사람이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외무고시 1차를 쳤어요. 그래서 외무고시 1차 쳤고 합격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학생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고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 신경 쓰게 됐는데 외무고시 2차가 곧 다가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는 생각했죠. 그때는 이제 변호사 아니고 대학생.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여자는 나중에라도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외무고시를 2차를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외무고시를 공부하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이전에 그 당시 이제 80년대였으니까 학생운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대부분의 이제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활동에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관여하게 돼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사업시험 공부한다면 그런 관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발을 담지 않겠다는 이제 선언인 셈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그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업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할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다. 예, 그때 사업시험이 지금처럼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백 명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때 하지 않으면 보통 못하게 되는 게, 대부분 그렇긴 하죠. 근데 나중에라도 하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케이스를 보건대, 우리가 하나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은 선택을 했다는 거.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미 있는데, 자신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옵션은 선택지 두개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을 것은, 차원을 높여 추상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특정한 여학생을 여자라는 어떤 성으로 추상화 시켰고, 그 시기에 젊은 시기에 학생 운동을 함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활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추상화 됐죠.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그 옵션도 개념적으로 추상화 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하겠다 라든지 뭐 시험 공부를 해보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되면은 그거는 인생에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학생 때는 학생 운동하고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이제 사업시험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기 싫은 것은 황당하게 이렇게 추상화를 시켜야지만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T1, T2 방식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 그렇다면은 T1, T2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알람이 막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 그럼 T1, T2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지금 할 일인가에 대한 사회 통념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추상화시킬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실제 학생 때는 학생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추상화된 관념이고, 또한 자신이 직업을 갖지 않았을 때는 직업을 갖는 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연인을 구하는 활동보다 주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하고 싶다. 어떤 청소년이 18세가 된 청소년이 음악을 하고 싶다면은 T1, T2 방식에 따르면 논리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어느 것을 추상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어느 것을 추상화시킬지는 사실상은 사회 통념이 결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통념은 18세 된 청소년은 입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통념의 결론으로부터 T1, T2 방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은,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밖에 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T1, T2 방식이라는 것은 목적도 주체도 없는 삶의 기획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세운 목적이었고,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반성적 성찰이라는 관념도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목적과 주체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 것은 바로 주류의 통념, 사회의 통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사태를 헌법의 풍경에서 김두식 교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류의 강박에 의해서 우리는 일생에서 항상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한 인간의 할 일이고, 그렇다고 대학 들어오면은 이제 열심히 학점을 따고 취직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전문직을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역시 취직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고, 또 30대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해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장, 과장, 부장에게 승진을 해야 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의 직급을 올려야 되는 압박이 있는 거죠. 또 차도 사야 되겠고, 집도 사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의 시점까지 모든 시간대를 사회적 통념이 응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획에서 주체와 목적의 자리에 주류의 강박이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의 삶의 기획을 스스로 꾸리는 반성적인 성찰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장기, 중기, 단기 계획 매일의 목표라고 설정했을 때 그것의 세부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때때로 이루어지는 성찰적 반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수정되고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분야 중에 이제 만약에 주류의 강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은 우리 삶에서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이 사회와 다른 사람, 다른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된 활동은 전혀 그 시기에 응당해야 할 일로 들어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무이고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이 대체해 줄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페시픽하게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미론 리버티 강의를 했을 때 이제 사마리아인 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보증인 지위에 관한 어떤 형법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입법이 너무나 좁은 범위에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보증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이제 지지하면서 하면서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지 않는 사람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거기까지 보증인 지위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이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한다는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지 않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그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면은 바로 그 형법의 보충성에 의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을 굳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충성으로 우리가 빠져나갔죠. 그렇지만 그것은 형법 처벌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책무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없다는 점은 그러니까 자유의 경계 끊기에서는 형법의 보충성에 의해서 보증인 지위에서 빠지게 되지만 우리의 좋은 삶을 평가하는 도덕적 책무의 측면에서는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우리 바로 눈앞에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는 것과 우리가 일정한 소득을 투자하여 구할 수 있는 먼 곳의 아이를 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관되고 꾸준히 얘기해왔던 사람은 우리 시대 이제 실천윤리학의 대가인 피터 싱어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책을 소개할 텐데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피터 싱어의 원 월드라는 책, 하나의 세계라는 책의 번역본 김희정 씨가 옮겼죠. 그래서 세계화 윤리라는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5장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 한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압이라는 사람은 곧 은퇴할 사람입니다. 그는 저금의 대부분을 아주 오래된 희귀한 고가의 자동차 부가티 한 대를 사는데 투자했는데 아직 그 차로 보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차는 그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일로부터 얻는 즐거움 이외에 이 고가의 자동차의 시장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언제든 그 차를 팔수 있고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바압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압은 운전을 하러 갔다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찻길 측선이 끝나는 지점에 자기 차를 주차시키고 선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열에서 이탈한 기차가 선로를 내달리는 것을 보는데 선로 저 너머를 내려다보다 그는 터널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작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곧 이탈에 달리는 기차에 치여 죽을 건데 그는 당연히 기차를 지금 멈출 수가 없고 또 아이에게 위험을 알리기에 그 아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실루엣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선로 바꿈터를 밀어서 자신의 부가티가 주차된 측선으로 기차가 선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탁 바꿈터를 미는 게 있는데 자신의 부가티도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선로 바꿈터를 밀고 자기는 그 기차가 오는 것을 피해야 되지 부가티 몰로 또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 측선 끝에 있는 방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기차는 바압의 차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차가. 그러니까 선로 바꿈터를 밀어서 차로 가게 할 것이냐, 애한테 가게 할 것이냐. 애는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기차를 보고 나서는 애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바압은 차를 소유하는 기쁨과 그것이 대변하는 재정적인 안전을 생각한 후에 선로 바꿈터를 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바압은 부가티를 소유하는 것과 그것이 주는 재정적 안전을 즐긴다. 이러한 어떤 묘사에 의해서 바압이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압이 만약에 사회적 주류의 강박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자신이 그 당시에 응당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그 바비 부가티를 박살냈다면은 그는 자신의 저축의 전부를 날리는 것이며 자신의 은퇴 후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개발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직관은 여전히 바비의 행동이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재산권의 손해와 관련된 한 어느 정도의 재산권 손해는 감수하고 여전히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미 론 리버티 시간에 다루었던 어떤 보증인 지위와 관련돼서도 일관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그래서 뭐 17달러를 기부하면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됩니까? 2만 원 정도 예. 어린이를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대표적인 6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가 있고 25달러를 기부하면 설사병으로 인한 탈수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400상자 이상의 구강수분 보충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록으로부터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데 약 200달러의 돈이 들게 됩니다. 2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 드나요? 예. 20. 아, 요즘 환율이 900원이에요? 아, 제가 군생활 하는 시절 생각해가지고. 환율이 그럼 1000원으로 그냥 봅시다. 그래서 20만 원이다. 20만 원의 돈, 1년에 만약에 20만 원 돈을 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비 자신의 은퇴 후의 삶과 이때까지 저축해 놓은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비난하면서 우리가 20만 원을 내어서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일이 도덕적 책무의 면에서 어떻게 틀린 것이라고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당한 논변으로 제시된 기존의 윤리학적 논변을 검토하면서 피터 싱어는 그것을 다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적 책무가 아니라 도덕적 책무의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정당화하기라는 것은 힘든 일이고 아직까지 성공적인 논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흐의 삶이 부가티 자동차를 통해서 그 뒤에 자신의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놀고 자신의 어떤 취미나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 어린이를 그 당시에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그러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좋음, 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사회와 그리고 타인, 다른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 사항 역시 좋은 삶이 무엇인가, 좋은 삶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바흐의 상황과 200달러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 구호 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 상황 사이에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선을 그을 수만한 건전한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 세계의 최빈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기는 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돈을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활동과 트레이드 오프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인간관계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트 상대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트 상대와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뭐 팝콘도 사 먹고 부대 비용이 약그 17달러가 든다고 합시다. 근데 이 17달러면은 홍역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결핵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하나 트레이드오프 하게 되면은 할수 있는 일이 없겠죠.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또한 그냥 단순히 어떤 여가 시간이나 오락 시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어 발전하기 위한 모든 일들도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1대1로 비견해 보면은 남을 수 있는 활동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고 면접을 다니고 이런 일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모든 활동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고 또 한국 사회는 노숙자가 돼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도덕적 책무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소멸로 이제 소급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비교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활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삶의 건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 콜버그의 호프집을 제가 썼지만 그 콜버그라는 사람이 상당한 도덕적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자살을 했는데 자살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콜버그가 그러한 도덕적 강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체이고 적어도 우리 삶의 기획을 짜고 우리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 사회 윤리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정당성이 없지만 우리 삶의 기획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은 우리 삶을 평가하는 한 가지 요소인 거죠. 그한 가지 요소가 모든 것을 압도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의 건강성이 침해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결국 또한 그것도 존재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어떤 자의적이지만 건전한 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기획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특히 세계 최빈국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의적이지만 건전한 선을 이제 제시했는데 여기 밀레니엄 정상회담,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담에 수립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년 원조를 위해서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의 비용이 더들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이 만약에 이 기금을 모금한다면 2015년까지 빈 공과 기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약 9억 명의 사람들이 향후 15년 동안 매년 선인 1인당 약 100달러를 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달러를 기부하게 된다면 즉 그들의 1년 소득의 0.4% 이하 2,000원당 100원을 하게 된다면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담에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0.4%는 우리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이다. 그래서 0.4%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1%를 한다면 15년 만에 빈곤을 100%,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100% 제거할 수 있는 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을 벌 때마다 10원을 아까 2,000원에 100원이 아니고 2,000원에 10원이었나요? 예, 0.4% 2,000원에 10원이죠. 예. 그래서 1,000원에 10원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즉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포함한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교육의 혜택 이런 걸 주는 것에 1%. 이 1%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피터 싱어는 그러한 액수를 기부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영웅치레는 필요 없다. 그런 액수를 기부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빈곤과 빈곤이 나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은 무한정 지속시키는 데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1% 이상을 기부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진국의 평균 임금이 27,500달러인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연간 이제 연봉이 2,700만 원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결국 이런 측면을 우리가 삶에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소득의 10%와 자기 시간의 10%를 이 사회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어떤 지금은 사회라면은 원월드라는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단순히 한국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 측면에서 개선시키고 또한 구체적인 개인을 돕는 데 개선시키고 해서 소득의 10%와 시간의 10%를 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사회적 소멸을 결과케 하는 어떤 잘못된 트레이드오프적 소급적 사고방식을 막고 또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건강한 삶을 꾸리면서도 또한 건강하고 권장할 만한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소득의 10%는 저는 이제 평균 임금 양 우리나라 평균 임금도 월 평균 임금이 275만 원 정도 되는데 275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은 소득의 10%,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15%, 20% 이렇게 가는 거고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5% 이렇게 소득의 비율에서도 누진적으로 우리가 그 삶의 그 부분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소멸을 결과케 하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택할 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더 높은 소득을 버는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어학을 공부하고 자기 직업 분야의 기술들을 갈고 닦는다면 그 갈고 닦는 시간이나 돈을 지금 당장 트레이드오프식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높은 소득을 가면 더 많은 비율을 쓰게 될 것을 예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임금을 버는 사람은 10%, 그 이하면 5%. 그리고 이 소득의 10%를 만약에 이제 돈으로 기부할 때는 제 생각에 일부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또한 일부는 한국 사회와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데도 일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양분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개인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보다 더 효과적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점점 우리가 국제 구호 단체에 보내는 돈이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최근 이제 십몇 년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유니세프에 10만 원을 기부한다면은 그 10만 원 중에 이제 도달되는 비율이 높아진 그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구조적 질서 측면이죠. 그래서 어떤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해서 질서 측면에서도 우리가 써야 되겠다. 저는 5% 5%로 나눴습니다. 제 소득의 10% 중에서 5%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직접 가는 거, 5%는 어떤 사회를 변혁하는데 쓰이는 단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 또한 시간의 10%는 그렇게 양분할 필요는 없고 보다는 자신의 삶의 적성 기질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타인의 어떤 개인을 돕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면 될 것이고 자신이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면은 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소득의 10%, 시간 10%가 자의적이지만 우리 삶의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의 삶을 이 부가티 자동차를 끝까지 고수한 바보의 삶보다 바보의 삶이 일그러진 삶이라고 평가했을 때그 일그러뜨림이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가를 반성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10%에서 출발점으로 해서 점점 더 자신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세계 최빈국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단체와 한국 사회의 어떤 재분배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갈 데 없는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 많은데 그에 앞서 국제 구호 활동이 우선권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국제 구호 활동에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원 월드 세계화 윤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유니세프 같은 곳에 회원을 가입하면 돼요. 유니세프 이제 한국위원회 전화번호가 서울 같은 02-735-2315인데 여기 전화로도 가입하실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뜨니까 거기서 읽어보고 또 가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만 가입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가입하게 되면 이 1%를 낸다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에 제 소득의 4%를 보내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를 자신이 낸다고 해서 빈곤이 15년 만에 제거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권해야 할 것인데 주위에 친구가 있으면 이 피터 싱어의 이 책을 한번 사서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고 우리나라도 GDP의 0. 몇 퍼센트밖에 국제 원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국제 원조에 0. 이게 3 0.1%. 미국이 제일 낮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도덕적 책무를 완수하려면 누가 유엔 그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국제 원조 기부금이 너무 적다. 요거는 이제 공적인 기부금인 문제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이제 정치자금법과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76조에 의하면은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과연 정치자금을 공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중요할까 아니면 세계 최빈국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할까 생각할 때 당연히 세계 최빈국의 구호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소득 공제가 되죠. 그래서 자기 소득의 10% 범위까지는 소득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만 원 범위까지 10%까지 이제 소득 공제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면은 그 법정 기부금이나 하여튼 그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를 다 모아서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만 원이나 2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우리 두 달에 한 권씩, 두 달에 한 명씩 친구들에게 이 책과 함께 책에다 앞에다 유니세프 전화번호 적고 또 유니세프 이외에도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군데 가입했는데 한 군데는 교육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고 한 군데는 이제 유니세프인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들어간 이야기가 많았는데 새해 첫 강의니까 새해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선한 삶을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서 2장 토론으로서의 심의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1장 끌라로 했죠. 그래서 토론의 심의는 이 시민민주주의 이 책에서 괴괄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괄적으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환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 교환이죠. 2장 토론으로서의 심의. 집단적 의사결정 전에 사안을 토론한다. 집단적 의사결정 전에 사안을 토론하는 것을 심의라고 하는데 이 심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해서 쭉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재에서 32페이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사적인 정보라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이런 정보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일부 구성원들만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서서히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하지정맥류라든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웃기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런 정보들,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한 다른 정보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일부가 공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선호에서부터 어떤 그들이 겪고 있는 고유한 어려움,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투표와 비교해서 어떤가? 33페이지 문단 8을 보시면은 토론이 사적 정보를 상대적으로 미묘한 부분까지 자세히 드러내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투표를 통해서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교육제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직역의 노동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문단구 두 번째로 드러낼 수 있는 정보는 선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단구에서 한 7번째 줄에 내려온 미 의회에서 위원회의 성원들은 전형적으로 본회의 의원들보다 그들의 영역에 속하는 법안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더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위원회에서는 여러 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법안이 결과할 인과관계적으로 결과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 의원은 어떤 각 이익단체와 계급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뭐 FTA 같은 경우도 아무 토론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입장들을 논의한 뒤에 토론하는 투표하는 것은 그 결과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정보도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고안된 투표 기재를 통해 집계될 수 있지만 그 기재를 고안하기 위해서 토론이 사용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겠죠. 아, 문단 10에 가면은 33페이지 맨 마지막 줄 시작되는데 이 토론의 한계, 원칙적 딜레마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호나 특수 지식을 일부러 잘못 표시할 전략적 유인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표현하게 되면 토론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학법에 대해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하는데 사학법의 이사장들과 뭐 그와 관련된 어떤 특수한 정당이 사학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뻔히 자신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계속하죠. 그것은 자기들이 그런 전략적 유인을 갖고 있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공적인 기관이라는 정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정당의 입에서 나온 것을 상대적으로 무사심한 기관으로 신뢰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 표시된 특수 지식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면은 다르게 생각했을 오히려 올바르게 생각했을 국민들의 선호를 오히려 변형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10일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러한 논리로 차적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토론은 오직 집단의 성원들이 서로 심하게 다양하거나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때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갈등이 적을수록 토론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수 있겠죠. 문단 12에서 보면은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등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집단은 단순히 투표하는 게 나은가 또는 투표하기 전에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은가? 현존하는 연구들은 이 문제에 일반적인 답안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한다. 예를 들어서 길리간과 크레빌은 그러니까 몇몇 상원들이 투표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그럴 경우에 집단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인 수정을 가하여 보다 정보가 적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일부러 틀리게 전달할 유인은 감소되고 정보의 전달은 개선된다. 저 이걸만 봐서는 길리간과 크랜빌의 논문을 읽지 않고서는 이해가 좀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 정보 불평등의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허투루 말하는 정보에 의해서, 이게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잘못 전달하는 것은 개선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스틴과 스미스 그리고 뱅크의 연구는 그 반대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듯이 보인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사적 정보가 사회적으로 최적이라고 시사하는 바와는 반대로 체계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합리적 행동이라는 걸 발견했다. 사적 정보 다 알고 있는 사람 보기에 사학법 개정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이지만 나는 사학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사회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하는 데 끝까지 투표하는 것이 그 개인으로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합리적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5페이지에 넘어가서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문단 14죠. 결국 결론적으로 A. 투표 과정이 자유로 토론이 할수 있는 것만큼 정교하게 사적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개인 선호가 정보를 주는 바도 없고 쓸모없는 갓싸움 담아 주고받기를 할 만큼 다양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이 결론은 뭐 A는 당연한 것이고 B의 경우에 과연 선호가 다양하다고 했을 때 다양할 때 토론이 그러면 쓸모없게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다양하다 해도 우리가 값싼 담아 주고받기, 즉 특수 지식을 일부러 잘못 표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토론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2절,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거나 극복하기. 문단 16. 얘는 이제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는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계적인 가치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는 못했으나, 당신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과학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나름의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한 다음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죠.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 생각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더 하면 직계적인 가치가 돼. 두 번째로는 정식적인 가치인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던 가능성이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책 읽고 혼자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담론을 개발했어요. 뭐그 사람이 드워킨이라고 합시다. 드워킨이 그걸 바로 책으로 쓰느냐 하면은 책으로 안 쓰고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과 좀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를 듣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을 듣고 그 논지를 세련화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논지를 추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 안 하면 보통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죠. 그냥 책 읽은 거랑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랑 다른데 이것이 바로 정식적 가치, 브레인스토밍이겠습니다. 문단 17. 그래서 문단 17에 보면은 이해관계가 다를 때도 제한적 합리성을 줄이거나 극복하는 토론의 효과는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문단 18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고려해 봅시다. 이를 팀 체스라고 합시다. 2대2로 체스 게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체스판은 한판이죠. 근데 각 팀은 자기 차례 사적으로 숙고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명, 두명 묶어가지고 체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편은 서로 이제 토론한 다음에 다음 수를 두고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문단 19에 특정한 말이 살고 죽느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각각이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A는 왼쪽 말에 부분적인 이익이 있고 그들을 대변하고 B는 오른쪽 말을 대표한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제 체스 게임에 이제 회비를 내고 프라이즈를 주는데, A팀이 이기면은 일단 5,000원. 근데 A팀이 이기고 또한 왼쪽 말이 살아 있다면은 A에게 2,500원을 더 준단 말이죠. 그러면 A는 자기 팀 이기고 2,500원까지 받으면 7,500원 버는 셈이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이 이기는 것도 5,000원. 자기가 졌든 이겼든 상관없이 자기 말이 살아남으면 5,000원. 이렇게 게임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같은 팀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달리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한적 합리성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토론의 효과를 감쇄시키는 것은 아니죠. 자, 37페이지 문단 20이죠. 37페이지 문단 22의 마지막 여섯째 줄 보면은 마지막 여섯째 줄 보면은 심지어 내가 입법기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합리성이 중대한 방해물인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그 연설이 객관적으로 그럴듯하다면 그 논지에 설득될 수 있다. 팀 체스에서 나의 파트너가 그렇게 기사를 움직이면 여왕을 잃으니까 안 돼라고 말하면 나의 파트너가 여왕을 편애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말에 설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퀸이 보통 체스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팀이 이기려면 퀸이 필요하고 또한 퀸이 살아남는 것이 자신이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어떤 말에 생존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파트너의 말을 들어본단 말이죠. 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왕을 잃는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만큼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도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는 토론의 효과는 연이 감쇄되지 않는다. 반면에 문단 23 투표 체계는 사적 정보를 끌어내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이 될수 있겠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기 힘들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심히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3절,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북돋우기. 그래서 문단 25, 3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이죠. 비밀 기표에 의한 투표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요소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결과는 투표자로서는 그녀의 투표 행위에 대한 공공적인 정당화나 이유를 제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무엇이 좋은 결정이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전적으로 자기 이익에 근거한 투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고기의 분배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비밀 투표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은 그녀 자신에게 고기가 가도록 투표하면서 이를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비최적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할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비밀 투표하는데 뭐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 이런 거 하기 싫어하죠. 근데 뭐 하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비밀 투표 하면은 자기한테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어떠한 공적인 정당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찍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 투표하기 전에 토론을 한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반의 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교성이 좋고 맡은 바 책임이 충실하고 뭐 정의감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여. 나니까 투표하지. 이거는 투표할 때나 하는 이야기고, 나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이거는 전혀 설득력 못 얻겠죠. 그래서 문단 26, 그러니까 38페이지 첫 번째 문단. 왜 개인 또는 그룹이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고기가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투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에는 단순히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 이유들이 토론에서는 제시되지 못하는가. 문단 27에 보면은 여기 뭐 인용문 S와 같은 것으로 표시된 것은 도덕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 실제로는 전략적인 고려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인 고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 그래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면서 든 이유도 국민 건강이란 말이죠.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해야지 내 소득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을 할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국민 투표로 한다고 해요. 그럼 의사들은 자기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친족들을 동원해서 이제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투표 후에 그런 일이 있어나면은 일단 그 투표에서 이기려면 과반수 연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특수한 직역 집단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급 관계를 세분화했을 때도 어떤 특수한 계급이 과반수를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프롤레타리아트도 40%에서 46%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그 계급 관계 내에서의 모순적 위치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또 같이 묶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스웨덴 사민주의가 성공한 까닭이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정책이나 레토릭이 아니라 그 사회 일반의 이익을 그러니까 계급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농민 계급과 중간 계급, 즉 모순적 위치 계급과의 정책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민주의 정책의 일관된 실시가 안정된 어떤 사민주의적 개혁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고려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 이런 욕망이 공공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명백하게 자기중심적인 정당화를 거의 하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문단 27의 맨 마지막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뭘 같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자신을 위해 더 원할 뿐이라는 진술은 황당하죠. 황당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문단 29에서 이러한 어떤 설명의 전제는 첫 번째로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전제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일관되고자 한다. 문단 30 일관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힘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다. 이런 힘은 대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4절, 집단의 눈앞에서 선택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문단 30, 4에 보면은, 그럼 궁극적인 정당성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합의가 과연 증가해서 그 합의가 증가하면은 그 통과된 안을 지지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토론이 더큰 합의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 선택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선택에 이행하는 더 지지할지 모른다. 문단 35 물론 이러한 설명은 토론이 사회적 합의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특별한 사례는 즉 토론이 사회적 합의를 감소시키는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제이 심슨 재판의 경우에 매우 폭넓고 강렬한 국민적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소송에 관한 많은 사적 정보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경우에도 보통 합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이제 양분화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합의 증가는 일반적인 증거로서는 쓰이기 힘들겠습니다. 문단 36. 자, 그러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정당성이 그래도 나는 말은 해봤다. 그래서 내 말을 묵살한 것보다는 그 말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뒤에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과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문단 37. 문화나 그리고 아마도 전통이나 규범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공적으로 어떤 입장을 옹호했으나 집단적 결정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매우 창피하고 불쾌감을 느껴 분노를 느끼는 문화를 상상해 보라. 그런 문화에서 공공 토론은 곧 격렬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지, 자기 말한 것 채택 안 됐다고 오히려 정당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생각하기 힘들다. 그래서 문단 39, 즉 5절 그 제목 바로 위에 문단이죠. 41페이지에. 결국 결론적으로 A 토론이 평균적으로 합의를 정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더 늘은 사회적 연대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에서 토론이 바람직하고, B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기회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문화나 맥락에서는 토론이 비슷한 이유로 바람직할 수 있다. 근데 A는 별로 중요한 논거는 못 되고, 또한 어떤 정당성이란 리지르머시는 우리 숫자랑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치 민족주의자들이 40%가 아니라 60%가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데 동의한다고 해서 그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철저히 어떤 사회공학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정당성이라는 정치 철학적 개념을 말할 때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과정의 공정성은 자기 주장을 할 기회와 연관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공적인 주장을 한 개인은 열받겠죠. 열받는데, 저도 제가 무슨 어떤 주장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펼치면 그 사람이 약간 어리석게도 보이고,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펼친 사람이 만약에 토론의 결과로 이겼다 그러면은 열 받겠죠. 열 받지만 그것은 그것을 직접 이야기한 초창자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의 집단의 의미로 보자면은 한 집단이 매우 창피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연결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기 집단을 대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적 토론에서 이야기됐다는 것은 정당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5절, 참여자들의 도덕적 지성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그래서 문단 41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존 스튜어트 밀 선생의 말이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41에 41페이지에 문단 41이 나왔군요. 예, 아주 우연한 일인데, B에 보면은 적극적인 타입의 사람, 즉 악과 투쟁하는 사람이 그 악을 견뎌내는 수동적인 타입보다 낫다. 즉 정보와 지식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낫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맨 밑에 줄, 다수의 국민이 정부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들의 능력은 공공의 일에 개입하는 것으로 쓰게 만들 아무런 자극도 없을 것이며 도덕적 지적 나태에 빠져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정책의 문제나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지적 나태에 지금 빠져 있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만한 제도적인 기회나 유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따금씩 집에 전화로 전화 돌려 여론조사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가 공적으로 어떤 헌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떤 비체계적인 지위만을 갖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읽어가지고 어떤 사회, 어떤 정책에 대해 숙고된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의견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나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좀 나태한 편인데, 저는 사회 문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옛날 대학 다닐 때는 다 읽어봤어요.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찾아 읽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기회를 주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제 공부하는 것과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 분야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다른 뭐 하면,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제 제 친우들이, 제가 그래도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러니까 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 지금 전 지적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 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발언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다른 부분 그냥 제가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냥 한번 훑고 내 판단의 정당성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좀안 읽게 되더라고요.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안 모으게 되고. 옛날에 학생 때는 후배한테 좀 가오를 잡아야 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책을 좀 해야 되죠. 후배가 좀 물으면 답을 해야지. 뭐 가오가 서니까 그걸 했는데 뭐 지금 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게 그 제도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확실히 그래서 문단 42에 참여자들의 특정한 기술과 미덕을 토론은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웅변술, 수사적 기술, 동정심, 예의, 상상력, 그리고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갈고 닦이게 되겠죠. 근데 문단 43에 보면 그러나 이 정당화 그 자체는 다소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집단적 선택의 결과 자체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순전히 우리 자신을 도덕적 지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안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그냥 자기 성찰하고 그런 게 낫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 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은 지금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별 권력을 안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어떤 이슈가 되는 정책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가 열려야 되죠. 근데 세미나 안 열리죠. 그런 세미나 하는 건 그래도 국회 공청회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위상을 갖추고 있는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시민단체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공적인 관심, 물론 이익 집단은 열심히 공부하겠지만은 공공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상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지. 그러니까 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 때문에 심의나 토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부산물적인 논지를 주된 목적으로서 취급하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논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44, 5절의 맨 마지막 문단이죠. A. 심의에 적극적인 참여한 사람들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들어주고 아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자율성을 획득한다. B. 더 넓은 공공시민은 함께 가진 공동체성과 공동운명에 관한 느낌을 고양시킬 것이다. A의 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더큰 시민이 일반적으로 정책 결과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더 발전된 사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화는 사람들이 심의의 목적에 대해서 기만당하고 있거나 별로 개선도 안 되는데 결과를 개선한다는 기만을 당하고 일종의 괴상한 집단적 자기 기만에 참여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B의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왜 토론이 항상 또는 평균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정신을 증가시키는지가 전혀 명백하지 않다. 전혀 명백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겉으로 보기에 통합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화 형식적인 민주화가 공고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죠. 이슈들에 대해서 항상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공동체성과 공동운명에 대한 느낌이 공공심의를 통해서 고양되는 것은 좀 경험적인 명제인데 넌센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의 측면은 우리 심의 제도를 디자인할 때 선순환적 메커니즘으로서 고려할 만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덕적 지적 나태에 저처럼 이렇게 빠져 있더라도 만약에 제가 어떤 제도적으로 디자인된 심의에 참여할 제도화된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공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제도 디자인을 순차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적인 개혁을 생각할 때 A의 경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도덕적 지적 나태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 디자인 내에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것은 너무 그 사람들의 행위와 구조의 관계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여가 활동을 희생시키면서 자잘한 어떤 시민 지역 정치 문제에서부터 국가적인 정치 문제까지 모두가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참여 정치 체제, 시민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일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민주주의 모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전제를 통해서 대안적인 제도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못 받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제도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참여적 성격이나 기술과 미덕이 발전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구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구상할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토론의 결과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하기. 즉 규범적으로 심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만 하는 직계 민주주의보다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이닝이라는 그 시민민주주의가 이런 시민민주주의자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 문단 46에 즉 4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이죠. 이러한 종류의 의무론적 논지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투표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집계했을 때 정당성을 부여하려면은 결국 정당성 있는 집단적 선택을 낳는 가능한 유일한 규칙은 오직 만장일치 뿐인데 만장일치는 비현실적이 비효율적이다. 그 대신에 그렇다면 만장일치 이외의 방식을 통하면서도 우리가 집단적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개인 자유의 발현으로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결정이 우리의 자유와 양립한다, 체계적으로 정합성 있고 양립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메니는 본 것이죠. A. 개인의 자유는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서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놓여 있다. 그리고 B. 정치적 결정의 특징은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다.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당성의 핵심적 조건으로서 모두의 심의,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해서 모두가 심의에 참여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밑에 문단 47, 4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이 논의엔 두 가지 핵심적인 연역이 있다. 첫째로, 정치적 결정이 모두를 구속한다는 사실로부터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등한 개인으로서 모두가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로, 여기서는 아직 참여, 즉 투표든 심의든 참여만 이야기한 거죠. 둘째로, 어떤 특징이 우리의 정치적 존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참여의 본질은 정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심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어떤 특징이냐? 즉 개인의 자유는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서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데 놓여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우리의 정치적 존재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정치적 존재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를 가지려면 그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행사는 개인의 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책무는 자신이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개인의 책무인 것이죠. 자유는 책임 없이는 자유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 윤리 국민윤리 이제 윤리 선생이 윤리 선생은 아니고 그 윤리를 가르쳤던 교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책임 없이는 자유 없다. 그래서 자유를 행사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나갈 자유가 있다. 근데 책임을 져야 한다. 나가면 내한테 죽도록 맞는다. 여러분, 담배 필 자유도 있다. 근데 담배 피면 나한테 죽도록 맞는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 땡땡이를 칠 수도 있다. 땡땡이를 치면 내일 맞을 걸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감수하는 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요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책임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그거는 이제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즉 자유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거는 보통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 할때그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했을 때 자신의 자유의 행사에 따라서 책임을 졌다고 살인을 하고 이제 그 벌로서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 자기 자유의 행사로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경계를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자기의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응보를 받은 것이죠. 그 윤리 교원은 실존적 자유와 권리로서의 자유를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음으로써 궤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궤변을 교원들이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너무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 있으면 책임져. 상당히 그 독재 권력의 교묘한 궤변인데 보통 자유에서 책무라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타락교의 상상력과 성장을 멈춰라 해서 논했듯이 근본적 자유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등 교육을 받는데 지금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서 탐구하고 비교하여 결정에 이르는 그러한 책무를 스스로 행사할 책무가 주어져 있지 않죠. 주어진 것을 얼마나 그 주어진 기준에 따라 잘 해내느냐 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어떤 강박에 복속하느냐 아느냐의 어떤 문제만이 놓여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우리가 아까도 삶의 기획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랐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평가되고 자신의 선이 일그러졌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받는다는 그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의 자유의 행사인데 그것이 집단적 삶에서의 행사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선을 일그러뜨린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한국 사회의 선을 일그러뜨린 것인데 그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파병하기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서 탐구하고 비교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지 자유의 행사로서 정치적 결정이지 단순히 어떤 선호라든지 공리주의적 농구에 의해서 국가가 그것을 주도하고 대세가 대세인지라 하고 따르는 것은 정치 체계가 우리 자유의 행사와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논변입니다. 문단 48. 한 가지 남아있는 질문은 왜 심의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토론을 포함해야 하는지 것이다. 문단 49.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모두가 사적으로 심의한다면 투표에서 진편은 선택된 안을 찍은 다수들이 어떤 이유와 논지가 그 경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결정하는데 더 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논지가 정당하게 평가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 공공 토론이 없었더라면 진 사람들은 과반수 성원들이 그 결정과 반대되는 소수자의 논의를 신중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문단 50, 4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여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즉 정당성 있는 결정이 사적 심의가 아니라 집단적 심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맨인의 개념과 갈등이 있다. 경청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정치적 조의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인간 본성, 즉 자유가 부과하는 책무로서 이성의 활용이다. 서로 다른 이유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 과정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 실행이며 그만큼 정당성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정당성과 관련한 정치 철학의 문제들은 뭐 그것만 논의해도 강의가 몇 번을 진행될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킨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더킹과 롤즈 입장을 이제 섞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올해 제가 헌법이랑 형법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더킹의 법의 제국이라는 법치학 책을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앞에 새해 첫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장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게 개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고 제한된 합리성의 효과를 줄이거나 극복하고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북돋우고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도덕적 지적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규범적으로 단순히 집계하는 것보다 더 우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괄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가 심의라는 말이 이 논문 모음집에서도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이제 가장 넓은 측면에서 심의가 선호를 집계하기 전에 내생적으로 선호를 변화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어떤 정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1, 2, 3, 4, 5, 6의 어떤 장점들을 그 심의가 다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듯이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심의 민주주의라 해서 꼭 도출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점들은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을 다시 놓고 과연 이러한 장점들이 발휘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다시 한번 이런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시간 반좀 넘었는데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